인원이 적은데도 마스크를 쓰시고도 뭐 평소와 다름없이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도 폭발 수료식이 있는 관계로 설교가 예전보다는 짧으니까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을 통해서 알수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발람의 첫 번째 예언 과정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음모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발락의 음모를 철저히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발람의 두 번째 예언에 나타난 하나님은 또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발락은 첫 번째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이 발람의 저주 신탁을 이끌어 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라고 합니다. 새로운 장소로 발람을 데리고 가는데 그곳은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만 볼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처음은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갔었죠? 이스라엘 진영의 끝까지 볼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시간적인 의미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의 끝을 종말을 보고자 하는 발락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발락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만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해 보이게 함으로 저주의 선포를 쉽게 할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발락은 여전히 이 넉넉한 복채를 주면은 이 인위적으로 저주를 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락이 데려간 곳이 어디였냐 하면은 비스가 산악지대에 있는 이 비스가 꼭대기라고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은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비스가 꼭대기는 이 모압 광야가 다 보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광야에 있죠. 그러니까 비스가 꼭대기에 가면은 당연히 전체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빔들이라고 합니다. 이 소빔 평지는 이 시야가 좀 막힌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가 제한적으로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이 소빔들을 히브리어로 세데 소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관찰자의 평지 또는 전망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제의적인 장소로 쓰였던 곳인데 주로 새가 난다든지 또는 어떤 짐승들의 변화라든지 일기의 변화를 관찰하는 평지였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점술가들이 점을 쳤던 곳, 그곳이 바로 이곳 이 소빔들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방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졌던 곳, 바로 그것이 이 소빔들입니다. 첫 번째에 데리고 갔던 곳은 어디였죠? 바알의 산당이었죠. 마찬가지로 발락은 계속해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장소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이 발락과 발람은 첫 번째 장소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일곱 개의 단을 쌓고요. 그곳에 송아지와 또이 양을 준비를 해서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옆에 서 있어라. 나는 저쪽 한가한 곳에 가서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전과 똑같이 발람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발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못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의 입에서 어떻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어떠한 참소의 내용도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입을 막으신 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예언이 선포됩니다. 이 두 번째 예언에는 어떠한 하나님이 나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선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반대의 경우를 들어서 말합니다. 신의 반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인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도 아니시고 사람의 아들도 아니신 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신 이 하나님은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과 정반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고 또한일 또는 한 말에 대해서 후회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시고 후회도 안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변덕이 심하죠. 또 시시때때로 변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그 다음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쉽게 변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는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한 말이 잘못됐다라고 금방 바꾸는 거, 그런 걸 하나님은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셨으면 어떡해요?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는 다른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뜻을 마음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뜻을 세우셨으면 그 뜻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익관계를 계속 따져서 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복을 주겠다고 선포하시면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신실하신 분이라서 거짓도 안 하시고 후회도 안 하시고 뜻을 바꾸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신실하신 분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발람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야곱의 허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허물이 많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마실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탐욕을 부려서 이들이 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들이 육체적으로 저지르는 잘못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허물이 너무나도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또 반역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서 반역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일도 있었죠.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또 이들은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 역사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난 이후에 백성들의 반역을 또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반역이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만 해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허물 덩어리이고 반역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도 많은 민족을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삼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허물 덩어리를,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많은 죄 목록을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발람이 또 선포하기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감싸 안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은 백성이지만, 반역을 일삼는 백성이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허물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이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누구를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허물이 있고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누구를 불렀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반역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감싸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죄가 있으면, 자신들의 잘못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발람이 세 번째로 선포하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는 말씀은 그들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그 모든 과정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까지 생깁니까? 그의 힘이, 백성들의 힘이 들소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위세가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발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왔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온 점술가입니다. 그만큼 먼 곳에까지 그의 위대한 능력이 소문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점술가가 바로 발람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야, 이들을 막을 점술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복수를 쓰더라도 이들의 기세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힘이 마치 들소와 같아가지고 이것을 점술로나 복술로나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수백 킬로미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온 나도, 그렇게 유명한 나도 도저히 이들을 막을 수 없노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그 권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백성들은 도저히 막을 수 없노라라고 발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발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입니다. 자, 이 부분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대단한 거야? 그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도대체 이들이 들소와 같은 힘이 나오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인 거야? 라고 사람들이 떠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 고백하길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얼마나 권능이 대단하면은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이 백성들이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떠들고 떠들고 떠든다는 이야기가 바로 23절의 내용입니다. 발람은 권능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백성들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는 이 발락의 음모는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장애물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방해보다도 더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시련보다도 더 크다라는 겁니다. 더 크다라는 것은 마치 한 500m 정도의 봉우리가 있는 환란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한 1000m 정도 돼가지고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환란이나 시련이나 그런 방해물들이 다 낮은 곳에 보일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의 여정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음을 이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장애물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또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또한 이 광야라는 길에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광야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권능의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